2026년 9월 1일 화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곧바로 첫 번째 꼭지인 정치 지지율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8.9%를 기록하면서 결국 4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8.7%고요.
네, 여기서 눈에 띄는 핵심은 그 여당 지지율이 43.1%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보다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야당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그 집권 초기나 중반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끌고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견인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안 좋다는 거군요.
네.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지율 하락 국면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짚어보죠.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이력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노골적인 공소취소용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김 후보자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공소취소가 아니라 윤석열 조작기소특검법이다 이렇게요.
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후보자의 성향입니다.
강경파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죠. 기자들에게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도 밝혔고요.
그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만 하는 거죠.
수사의 주도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네요.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뇌관이 있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장관 지명에 따른 특권 논란입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관행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행보인데 이게 아예 선거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찌른 상황이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스텝이 단단히 꼬인 셈이죠. 과보 이영, 신원식 등 비례대표 의원들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사퇴하는 관례를 따랐잖아요.
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승계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데요.
그 위성정당 순번 문제 말씀이시죠?
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위성정당 소속으로 비례 순번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용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니라 여당 소속 인사가 그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본인이 사퇴하는 순간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외 정당이 되면 당장 11억 원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이 0원으로 소멸됩니다.
11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네요.
장관직 수락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소수 정당의 생존 문제, 그리고 정당 보조금이라는 막대한 재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유흥여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야당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가는 2030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지위 유지나 무임승차 논란에 강한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기본소득당 측은 능력으로 당직을 맡은 동료가 결혼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걸로 묘사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여당 지도부 역시 방어선을 쳤습니다.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가 나온 승계순번 문제잖아요.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법체계 논란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정치권의 핵심 사법 이슈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컬럼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늪에 기유했습니다.
한때 60% 지지율을 찍었던 동력이 사법 리스크에 갇혀서 그간 쌓은 공과를 모두 까놓고 있다는 매서운 지적인 거죠.
그런데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잠깐만요. 특검이 원래 13년을 구형하지 않았나요?
네, 구형은 징역 13년이었는데 재판부 선고는 2년에 그쳤습니다.
구형량과 선고량 차이가 상당히 큰데 재판부의 논리가 대체 뭡니까?
재판부는 그 금품 제공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뇌물 성격보다는 통일교의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세 확장을 위해서 용부인에게 금품을 건넨 게 형량을 깎아주는 사유가 된다는 건 글쎄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충격적인 팩트가 한 건 더 있습니다.
아, 신천지와 통일교 합동수사 결과 말씀이시군요.
네. 132명의 정치인에게 무려 219회에 걸쳐서 1억 8,900만 원이 불법 기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32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된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0명이죠.
언론의 비판이 바로 그 선택적 수사의 그물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수사가 신천지와 야당의 유착 의혹에만 집중된 선택적 수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권성동 전 야당 의원 등 유죄가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나머지 유력 정치인들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요.
네, 자금의 흐름이 명백히 나왔음에도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한 건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비판입니다.
사법 정의도 문제지만 경찰의 기초수사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멍도 짚어야겠습니다.
최근 실종신고가 종결된 한 건의 사건을 보면요. 경찰이 시신 부패를 이유로 사망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가 유족이 반발하니까 입장을 번복했잖아요.
네.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현재 경찰은 31만 건에 달하는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법 리스크라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라면 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실의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붕 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죠.
한독일보는 이걸 두고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진다면서 현장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어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현실의 양극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수정 없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죠.
네, 정책의 방향성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실제 슬로우뉴스 구독자 여러분이 체감하는 소비 현장은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 현상이죠.
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수령으로 이천과 청주 등지에서 주택 구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도 전년 대비 106%나 증가했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돈 900원짜리 가성비 커피가 출시 3주 만에 12만 봉이나 완판됐습니다.
도로에는 테슬라가 넘쳐나는데 마트에서는 900원짜리 커피를 구하려고 오픈런을 하는 셈이네요.
경제의 양극화가 대출 시장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DSR 규제를 강화했죠.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요.
이게 꽉 막힌 치약 튜브를 쥐어짜는 것과 똑같은 풍선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카드론이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론 대출이 두 달 새 4,577억 원 줄었잖아요. 언뜻 보면 부채가 줄어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돈이 당장 필요한 취약 차주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더 위험한 대출로 몰려갔습니다. 현금 서비스가 5천억 원 이상, 정확히는 5,213억 원 폭증했고요. 리볼빙이 760억 원 폭증했습니다.
와, 5천억 원이요? 현금 서비스 평균 금리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무려 연 18.2%에 달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연 18%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가 빚의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빚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렸다는 참 뼈아픈 팩트네요.
네. 국내 실물경제가 이렇게 멍들어가는 동안 거시경제와 글로벌 외교안보 지표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의 슈퍼 엔저 현상이잖아요.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일본 내에서는 2차 대전 버금가는 패전 위기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엔화가 싸지면 수출에 유리한 것 아닌가요? 왜 패전 위기설까지 나오는 겁니까?
일본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 빚이 너무 많군요.
이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3%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폭증합니다.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일본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팰 경우 미국 국채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원화의 움직임입니다. 보통 엔화와 원화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원화가 엔화와 디커플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100엔당 859.3원, 원달러 환율은 1368.6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의 추가 강세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요.
네, 원화가 이렇게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지 팩터로 명확하게 압축됩니다. 첫째, 수출 호조에 따른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환율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SK하이닉스 ADR 자금 유입이던가요?
맞습니다.
ADR 자금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쉽게 풀어주시죠.
아, ADR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지불하면 이 막대한 달러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서 원화로 환전됩니다.
시장의 달러가 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달러 유출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엔화와 뚜렷한 펀더멘탈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지형에서의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쇼크가 다시 거론되고 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전을 돕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국에 4만 명의 미국 병력을 두고 있는데도 도움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수죠. 현재 실제 주한미군은 4만 명이 아니라 28,500명입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트럼프 특유의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이 발언이 갖는 외교적 파장은 큽니다.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서운함 토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향후 한미 무역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접상에서 이란전 지원 거부를 뒤미로 한국에 훨씬 더 강력한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겁니다.
아, 동맹 청구서가 나라고 준비를 하는 동안 반대편 진영의 밀착은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죠.
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려 2,600km 길이에 달하는 가스관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란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우회할 삼각공조 방안을 모색했고요.
신냉전의 구도가 이제 경제 블록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런 굵직한 정치, 경제 지표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들 역시 매우 빠르게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 현안 단신들을 빠른 템포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가 청구한 비용 문제부터 보죠.
최근 네팔을 덮친 홍수와 산사태 재난 복구 비용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네팔 GDP의 10%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GDP의 10%면 국가 경제가 휘청의 수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후 위기의 불평등한 책임 소재입니다. 1750년 산업혁명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요. 미국이 24%, 중국이 15%, 한국이 1%를 차지합니다.
네팔은 어느 정도죠?
네팔의 누적 배출량은 단 0.01%에 불과합니다.
와, 0.01%요? 물에 여권이 없듯 재난에도 국경이 없다는 기사의 문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는 따로 있는데 그 피해의 직격탄은 배출 책임이 전혀 없는 빈국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녀 임금 격차 통계도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의 비율을 보면 현실이 더 적나라하잖아요.
네,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남성은 25%인 반면 여성은 57%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의료와 복지 현장도 비상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 비자, 즉 E7과 E9 비자 확대를 검토 중이죠?
E7은 특정 활동을 하는 전문 인력 비자고요. E9는 비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에 간병비를 급여화, 즉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문제는 역시 인력이겠죠?
맞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최대 7만 6천 명의 간병인이 필요한데 현재 전국 요양병원 1,300곳에서 일하는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인력을 서너 배나 늘려야 하는데 외국인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 말고는 물리적으로 답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군요.
그렇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극단적인 구인난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연봉 4억 원을 제시하고 나서야 겨우 구인에 성공했습니다.
연봉 4억이면 월 3,300만 원 수준이네요. 글로벌 제약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신약 가격에 윤리적 딜레마가 대두됐죠?
네, 1년에 4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이 드는 췌장암 알약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두 배 늘리는 게 아니라 무려 두 배 늘리는 효과는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됐습니다.
효과는 확실한데 제약사들이 독점적 특허료 무기로 가격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 있는 상한선 없는 약값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번에는 환경정책의 엇박자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호동행카드의 역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350만 장이나 팔린 실물 기호동행카드가 이번에 새로운 통합패스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카드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네, 이로 인해 단숨에 17.5톤에 달하는 PVC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친환경을 표방한 정책이 매립 시 분해에만 천년이 걸리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산을 양산했다는 뼈아픈 비판입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폐기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외교적 호명, 즉 서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관한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경향신문 칼럼에서 나온 논의인데요.
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에 맞춰 우리도 북한을 북한이라는 종속적 명칭 대신 그들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조선으로 부르자는 상호주의적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넘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액션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오늘 2026년 9월 1일 슬로우 레터를 통해 40% 아래로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디커플링, 공소 취소와 원회정당 전락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 132명 중 단 한 건의 기소도 없이 끝난 불균형 수사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와 18.2% 고금리로 몰리는 품선 효과, 슈퍼엔저와 원화 강세의 원인도 짚어봤죠?
네, 그리고 트럼프 쇼크와 중러 가스관 밀착, 기후위기 불평등부터 6억원짜리 신약 17.5톤의 기후동행카드 쓰레기 논란까지 속도감 있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